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전역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인권 유린과 부정부패에 연루된 베네수엘라 정부 관리들과 그 가족들에 대해 미국 입국을 불허하는 내용의 새로운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인권 위반자들이 미국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명백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미국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그러나 제재 대상자들의 신원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미국 정부의 이번 제재는 베네수엘라의 주권을 침해하려는 시도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문제에 대해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항의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베네수엘라는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베네수엘라 정부에 대한 전복을 음모했다는 마두로 대통령의 비난 발언으로 더욱 악화됐습니다. 젠사키 미 국무부 대변인은 그러나 이는 근거 없는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 ICJ가 오늘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가 서로 소송을 제기한 집단 학살 사건에 대해 공식 판결을 내립니다. 크로아티아는 유고슬라비아로부터 분리될 무렵인 지난 1991년부터 1995년까지 세르비아에 의해 민간인들이 대거 희생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르비아를 이른바 인종청소 범죄와 1991년 부코바르 시 등 여러 지역에서 집단 학살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했습니다. 세르비아 역시 지난 1995년 크로아티아가 세르비아인들을 추방한 데 대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양국은 모두 자신들이 승소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그동안의 모든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 간 분쟁으로 인한 사망자는 2만여 명에 달합니다. 피델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의 최근 모습을 담은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쿠바 공산당 기관지 그란마에 실린 이번 사진들은 지난달 촬영된 것으로 카스트로 전 의장이 자택에서 한 학생 지도자와 만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카스트로 전 의장의 모습이 사진을 통해 공개된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입니다. 지난달 카스트로 전 의장을 만났던 브라질의 한 신학자는 그가 좀 야위기는 했지만 건강하고 의식도 또렷했다고 말했습니다. 카스트로 전 의장은 지난 2006년 건강상의 이유로 동생인 라울 카스트로에게 권력을 넘겼으며 이후 지난 수년간 공식 석상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카스트로 전 의장은 최근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라울 카스트로 의장이 50여 년에 걸친 양국의 적대 관계를 끝내고 관계 정상화를 선언하자 이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 자동차 회사가 시동장치 불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 운전자 가족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문제가 된 시동장치는 제너럴 모터스사가 10년 전 제작한 자동차에서 발생한 결함으로 적어도 51개 가족이 이번에 합의금을 받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77명 역시 제너럴 모터스가 설립한 독립기관이 지급하는 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제너럴 모터스는 자사 차량 260만 대의 시동장치 결함을 알고도 지난해 초까지 무상수리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심각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주말 보상신청 마감 시한까지 4,200명의 운전자들과 가족들이 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집트에 수감되어 있는 알자지라 방송의 모하메드 파미 기자가 자신의 이집트 시민권을 포기함에 따라 곧 석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미 기자는 이집트와 캐나다 이중국적 소지자로 이집트 정부가 테러단체로 지정한 무슬림 형제단을 지원한 혐의로 7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400일 넘게 수감돼 있었습니다. 파미 기자와 같이 수감돼 있던 알자지라 방송의 피터 그레스트 기자는 어제 석방된 뒤 고국인 호주로 추방됐습니다. 하지만 알자지라 방송 소속의 이집트인 모하메드 바헤르 기자는 10년형을 선고받고 아직 수감돼 있습니다. 알자지라 방송 측은 이들 언론인들이 뉴스 보도에 충실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2월 3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장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비합리적 요구를 받아들여 회담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올해 초 북한의 접촉을 제의했지만 장소 문제로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국방부장이 9년 만에 한국을 공식 방문해 한중 국방장관 회담을 갖습니다.
한중이 함께 오래전부터 이제 추진해 오던 한라인 설치 및 운영.
내일 북한 날씨 구름 많겠으나 함경남북도 동해안은 낮부터 흐리고 눈 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 성사되지 못하고 있는 남북 당국 간 회담을 무리하게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대화에 앞서 전제 조건을 내세우는 것은 부당하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지금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적극적인 제안이 필요한지는 의문이라며 먼저 북한이 합리적이지 않은 일방적인 요구를 철회하고 회담에 나오는 것이 순서라고 밝혔습니다.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회담을 갖자고 북한에 여러 차례 촉구한 만큼 이제는 북한이 호응이 올 차례라는 설명입니다. 북한은 당국 간 대화를 열자는 한국 정부의 제안에 한 달 넘게 공식 답변을 미룬 채 미한 군사훈련과 전단 살포 중단, 나아가 5.24 조치 해제까지 조건으로 내걸며 한국 정부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회담을 열기 전에 북한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화에 나와서 협의해야 할 사안을 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내건 것은 부당한 조치로 남북관계 발전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진정으로 대화할 의사가 있다면서 대화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북한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의 목적은 대화를 통해 작은 문제부터 남북 간 현안들을 해결하고 신뢰를 쌓아서 이를 토대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응답 시한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채 북한의 조치를 지켜본다는 입장입니다. 시한 설정이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도 있고 자칫 한국 정부를 제약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한국 정부 안팎에서는 그동안 미한 군사훈련이 시작되고 전단 살포가 본격화되는 다음 달 이전까지 남북대화가 이루어져야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었습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미한 군사훈련 기간에도 협력사업이나 당국 간 회담, 또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한 적이 있다며 이를 의식해서 대화를 서두를 생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 정부가 올해 초 북한 측의 접촉을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일찌감치 평양 접촉은 어렵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북 대화에 정통한 뉴욕의 한 외교 소식통은 이일 VOA에 미국이 올해 초 양측 간 접촉을 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중국 베이징 방문이 잡혀 있으니 일정 중 북한 관리와 만나겠다는 제안이었다는 겁니다. 이어 1월 중순 북한 당국이 이에 대한 화답으로 성 김 특별대표의 평양 방문을 제안했고 며칠 뒤 미국 측으로부터 평양 접촉은 어렵다는 대답을 들었다는 설명입니다. 이 소식통은 그러나 북한이 성 김 대표에게 베이징에서 리용호 외무성을 만날지 혹은 평양에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나 강석주 노동당 국제비서를 만날지 선택을 요구했다는 워싱턴포스트 신문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처음부터 접촉 장소로 베이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북한이 에볼라 바이러스 방역 차원에서 북한 관리를 파견하는 대신 성 김 대표의 평양 방문을 고집했다는 보도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성 김 대표는 지난달 30일 중국 베이징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최근 북한에 직접 대화를 제의했음을 시사하고 그러나 자신의 방중기간 북측과 접촉하지 못했다며 대화 무산의 책임을 북한으로 돌렸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지난 1일 성 김 대표의 평양 방문을 최근 제의했으나 미국이 거부했다고 공개하고 미북 대화의 문을 닫고 있는 것은 미국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일 VOA의 사실관계 확인 요청에 미국은 진정성 있고 신뢰할 만한 비핵화 협상 재개를 논의하기 위한 대화에 열려있다는 일반적인 입장만 거듭 확인했습니다.
We remain open to dialogue to discuss a path back to authentic and credible negotiations on denuclearization.
이 관계자는 북한 당국이 성 김 대표를 평양에 초청했는지 또 미국이 제3국 접촉을 제의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북한과의 물밑 외교 접촉에 대해 공개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2일 VOA에 미국이 북한에 손을 내민 건 대북 행정명령 발동 등 강경한 제재 분위기 속에서 나름 진전된 입장을 보인 것이라며 북한이 진정한 대화 의지 없이 명분 싸움을 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황상 북한이 베이징 등 제3의 장소에서 접촉하자는 미국의 제안을 거부하고 평양을 고집한 것으로 보이는데 과거 북한이 조금이라도 대화 의지가 있을 때는 제네바는 물론 뉴욕에까지 외교 당국자들을 파견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북한이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 인신공격을 가한 데 이어 성 김 대표의 평양 초청 사실까지 공개하면서 추가 접촉 가능성을 어렵게 만들었다며 한 달 뒤에 미한 연합군사훈련이 시작된다는 것을 감안할 때 미북 대화는 한동안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 미국과 북한의 양자 접촉 시도가 무산된 데 대해 접촉의 필요성에 대한 양측의 공통된 인식은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대화가 성사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측 육자회담 수석대표인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최근 중국과 일본 방문을 계기로 북한과의 양자 접촉을 추진했다가 무산된 데 대해 한국 정부는 북한이 아직 대화할 준비가 안 된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굳이 평양을 대화 장소로 고집한 것은 당장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기를 꺼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소니사 해킹 등으로 가뜩이나 미북 당국 간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미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임을 알고도 북한 측이 이를 제시했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이 성 김 특별대표에 대한 평양 초청 사실을 전격 공개한 데 대해선 미국과 만나도 자신들에게 득이 될 만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고 대신 대내외적인 선전에 활용하려는 행동으로 풀이했습니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남광규 교수도 비슷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외국에서 만나서 결실 없는 대화가 나오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평양으로 불려들어서 결실 없는 대화가 나오더라도 불러들인 것 자체가 북한으로서는 내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정치적 소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평양으로 들어오라라고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북한 붕괴 발언 때문에 북한이 더 경직된 반응을 보였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그러나 이번 접촉 시도는 미국이나 북한 모두가 대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음을 확인시킨 계기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미국이 지금 추진하는 북한과의 대화는 본격적인 협상이 아닌 탐색 수준의 접촉이라며 한국 정부도 이런 미북 대화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북한의 소니사 해킹으로 미국이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등 미북 관계가 악화된 지금의 상황이 걸림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 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도 북한은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미한 합동군사훈련의 임시 중단을 요구하고 있고 미국은 이를 정면으로 거부한 데다 핵 잠수함까지 한국에 파견하는 등 양측의 입장차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과 미국 모두 대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도 아직까지 당국 간의 불신의 골이 워낙 깊기 때문에 설령 앞으로 뉴욕 채널을 통해서 북미 간의 직간접 접촉에 대한 탐색전을 하겠지만도 의미 있는 만남 이것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미국은 지난달 북한에 성김 특별대표의 중국과 일본 방문을 계기로 제3국에서 김괴관 외무성 제1부상과 회동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회동 장소를 평양으로 하자고 역제안하면서 성김 특별대표를 초청했지만 미국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접촉은 무산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마크 리포트 주한 미국 대사는 미국으로서는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핵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리포트 대사는 오늘 미한 외교 회비회 주최로 서울에서 열린 조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습니다. 리포트 대사는 핵개발과 경제 발전을 병행한다는 북한의 이른바 병진 노선에 대해 두 가지를 함께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포트 대사는 북한이 병진 정책을 포기하고 국제사회로 나오든지 아니면 제재와 고립의 길로 가든지 선택해야 할 것이며 시간이 갈수록 북한이 치를 대가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의 창완치안 국방부장이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의 초청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했습니다. 내일은 두 나라 국방장관 회담이 열립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완치안 중국 국방부장이 3일 한국을 공식 방문했습니다. 중국 국방부장의 방한은 지난 2006년 차우강치안 국방부장의 방한 이후 9년 만입니다. 창 부장의 이번 방한은 2011년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의 중국 방문에 대한 답방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창 부장이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으며 4일 오후 한민구 국방장관과의 한중 국방장관 회담이 개최된다고 밝혔습니다. 두 나라는 이번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반도 안보 정세와 북한 핵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국방부 간 직통전화 설치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의 3일 브리핑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한중이 함께 오래전부터 이제 추진해 오던 한라인 설치 및 운영 그리고 이제 양국의 군사 협력, 교류 이런 분야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당연히 동북아 안보 현황에 대해서도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겠죠.
양국은 또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군의 동계훈련 등 최근 북한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지난해 7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 정상이 공동성명에서 발표한 성숙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군사 분야에서도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이번 국방장관 회담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북중 문제 전문가인 신상진 광운대학교 교수는 창 부장의 방한 목적에는 동북아 안보 환경의 변화 과정 속에서 한국과의 안보 관계를 강화하려는 의도도 포함됐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미일 간의 이 군사 정보 MOU 체결이랄지 한미 간의 이제 이 사드 배치 문제 또 미일 동맹의 강화 이런 움직임 속에서 이 중국이 한국과의 안보 관계 강화를 통해서 한국이 미국의 이 동아시아의 군사 동맹 강화 정책에 뭐랄까 한국이 편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중국이 뭔가 이 한국을 끌어들이려는 그런 의도가 좀 강하게 작용했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 국방부장의 방한은 지난 1992년 한중 수교 이래 2000년 츠하우텐 부장과 2006년 차우광천 부장 등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 국방부의 백승주 차관이 오늘 남미 페루에서 공군 사령관인 아바테 대장을 만나 페루 공군의 경공격기 구매 사업에 참여한 한국 기업 KAI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한국산 기본훈련기 KT-1 첫 납품 이후 두 나라 국방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페루를 방문한 백 차관은 페루 정부로부터 공군 십자 대훈장을 받았습니다. 백 차관은 페루 방문에 앞서 콜롬비아를 방문해 꿴테로 콜롬비아 국방부 전략기획 차관 등과 대담하고 6.25 한국전쟁에 참전한 육군 보병부대를 방문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과 함께 북한을 경유하는 송전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와 남북한의 삼각협력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극동개발부는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극동개발부 장관과 한국의 최계훈 수자원공사 사장, 러시아 최대 국영수력발전회사인 루스기드로의 예브게니 도드 사장이 지난달 30일 모스크바에서 만나 에너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극동개발부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러시아와 한국은 북한을 경유하는 송전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시작하기로 합의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갈루슈카 장관은 러시아가 중재하는 이 사업에 북한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며 북한 측은 삼각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러시아와 한국의 협상을 지지했다고 말했습니다. 루스기드로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수자원공사와의 양해각서 체결 사실을 발표하고 이 양해각서는 수력과 재생에너지, 수자원 이용의 환경적 문제에서 상호 협력하는 방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이 러시아와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영토에서 사업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양해각서는 2년간 유효하며 양측은 실무그룹을 만들어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재원 조달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도 보도자료에서 최계훈 사장이 수력과 조력 등 신재생에너지와 상하수도, 통합물관리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루스기드로와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을 경유하는 송전사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수자원공사는 러시아 극동개발부와도 물관리 기술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두만강을 포함한 러시아 접경지역의 수자원 공동조사와 아무르강 홍수 예방 사업이 주요 협력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계훈 사장은 러시아와 수자원 기술 협력을 통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참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남북한과 러시아를 거쳐 유럽을 잇는 경제협력 구상으로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지난 2013년 제안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한국 정부가 지난주 스위스에서 열린 국제회의에 참석한 북한 인사에게 비무장지대 DMZ 세계 생태평화공원 조성 계획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지난달 28일 람사르 협약 상임위원회에 참석한 북한 인사에게 DMZ 공원 구상을 비공식적으로 설명했으며 북한 측 인사는 특별한 반응 없이 설명을 경청했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와 환경부 당국자 등으로 구성된 한국 정부 대표단은 또 람사르 협약 브리스 사무총장, 세계자연기금 람베르티니 사무총장과도 만나 DMZ 공원 조성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통일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UN과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DMZ 평화공원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들이 북한의 납치 문제 재조사에 진전이 없는 데 대해 좌절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들은 일본 정부에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의 납치 피해자 가족들이 1일 동북지방 센다이시에서 납북자의 조속한 귀환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자 가족 연락회 이즈카 시게오 대표는 이날 집회에서 북한이 진행 중인 납치 문제 재조사에 진전이 없는 데 대해 좌절감을 표시했습니다. 지난 1978년 북한에 납치된 다구치 야에코시의 오빠인 이즈카 대표는 피해자 가족들이 문제 해결의 징후를 볼 수 있도록 정부가 마감 시한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인 납치 피해자의 상징적 인물인 요코타 메구미 씨 아버지 요코타 시게루 씨는 북한의 특별조사위원회가 지난해 9월 말쯤 조사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자체적으로 정한 마감 시한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요코타 씨는 지금은 북한이 언제쯤 조사 결과를 발표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일본 정부가 이 같은 교착 상태를 끝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메구미 씨 어머니인 요코타 사키에 씨도 일본 정부가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일본은 지난해 5월 말 일본인 납치 피해자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합의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시작하고 일본은 이에 맞춰 대북 제재 일부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늦어도 초가을까지 초기 조사 결과를 통보하겠다는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이후 양국 간 협상은 사실상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 내 정치범 석방은 김 씨 일가가 이끄는 현 정권이 교체나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 밝혔습니다. 다루스만 특별 보고관은 어제 보도된 미국 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관련해 국제 사회가 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8만에서 10만 명에 달하는 정치범들이 석방되도록 하고 정치범 수용소를 해체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북한 내 정치범이 석방되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김 씨 일가가 실질적으로 교체돼 무대에서 제거되고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P통신은 유엔 고위 관계자가 북한에 대해 이처럼 강한 발언을 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을 정식 방문한 북한 주민이 지난해 18만 명을 기록해 증가세가 꺾였습니다. 방중 북한인들 중에 취업을 목적으로 한 방문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김현호 기자입니다.
중국 국가여유국은 2일 공개한 중국 방문 외국인 통계 자료에서 지난해 중국을 찾은 북한 주민이 18만 4,400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보다 2만 명 줄어든 수치입니다. 중국을 방문한 북한 주민 수는 2013년 20만 6천 명에 달해 국가여유국이 연간 외국인 입국 통계를 공개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북한을 방문한 북한 주민 수는 2010년까지 10만에서 12만 명 사이에 머물다가 2011년 15만 명으로 급증한 뒤에 계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 다시 2012년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증가세가 꺾인 겁니다. 국가여유국이 발표한 자료는 정식 절차를 밟아 중국을 방문한 북한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지난해 취업을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한 북한 주민들은 8만 9천 명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1년 전과 비슷한 수치입니다. 반면 회의 참석이나 사업상 중국을 방문한 사람은 3만 4천 명으로 1년 전보다 60% 줄었습니다. 관광 목적의 방문자도 절반으로 줄어 1,500명에 불과했고 친지 방문 역시 2013년의 3분의 1 수준인 100명에 머물렀습니다. 성별로 보면 남성 방문자 수가 15만 명인데 반해 여성은 3만 명에 그쳤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중국을 방문할 때 이용한 교통수단은 선박이 7만 7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차와 항공기, 자동차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지난해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은 모두 2,60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인이 418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과 미국, 러시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영국인들은 유럽 이외 지역의 국가 중에 북한을 호감도가 가장 낮은 국가로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왕립연구기관의 보고서 내용을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비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영국인들의 호감도 조사에서 최하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국의 왕립국제문제연구소인 채터마우스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영국의 국제문제 우선순위에 대한 영국인들의 태도를 분석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성인 2,0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비유럽권 국가 가운데 북한을 비호감 국가로 꼽은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47%로 가장 많았다는 겁니다. 이 같은 수치는 2년 전인 2012년 조사 때보다 7%나 증가한 겁니다. 반면 이번 조사에서 북한에 호감을 느낀다고 답한 사람은 1%에 불과했습니다. 영국인들은 북한에 이어 이스라엘과 이란,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사우디아라비아를 비호감 국가로 꼽았습니다. 반면 이번 조사에서 가장 좋아하는 비유럽 국가로 호주를 꼽은 영국인이 47%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캐나다와 미국, 일본, 인도 등을 호감을 느끼는 나라로 꼽았습니다. 유럽권 국가 가운데는 영국인들이 최고의 비호감 국가로 꼽은 나라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터키, 프랑스, 폴란드 순이었습니다. 이 밖에 영국인들이 호감을 느끼는 유럽 국가들로는 네덜란드와 스웨덴, 노르웨이, 아일랜드, 독일 등이 꼽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인들의 식생활 사정이 한국전쟁 이후인 50년 전과 비교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평균에 비해 열량 섭취가 크게 부족하고 식단도 불균형한 상황입니다. 반면에 한국과 중국 등 주변 국가들은 훨씬 잘 먹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식단이 50년 전에 비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1인당 하루 열량 섭취는 2011년 현재 2103kcal로 50년 전인 1961년에 1878kcal에서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의 1일 권장량 2500kcal보다 적고 세계 평균인 2870kcal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 같은 통계는 미국의 세계적인 인문사회 전문 잡지인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지난해 말 식량농업기구의 자료를 토대로 북한, 한국, 미국을 비롯한 22개 나라의 식단 변화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식단 역시 불균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1961년 전체 열량의 약 4분의 3을 쌀과 강냉이 등 곡물에서 섭취했으며 이후 50년이 지난 2011년에도 곡물 의존도는 63%에 달했습니다. 이는 조사 대상국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로 종교적 이유로 고기를 거의 먹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인도의 57%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북한은 또 베트남과 함께 2011년에 세계에서 설탕과 기름을 가장 적게 섭취한 나라로 꼽혔습니다. 두 나라의 식단에서 설탕과 기름의 비율은 10%였습니다. 북한의 식단 변화 추이에서 눈에 띄는 점은 1990년대 중반 이른바 고난의 행군 기간을 전후해 고기 소비가 크게 줄었다는 점입니다. 1989년에 1인당 하루 141g이었던 고기 섭취가 1997년에는 무려 65%가 줄어든 50g이었고 2011년에도 67g에 그쳤습니다. 반면 1961년 당시 열량 섭취나 식단 구성이 북한과 비슷했던 한국은 50년 사이에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하루 영양 섭취량은 2140kcal에서 3329kcal로 크게 늘었고 식단 구성에서 곡물의 비중은 82%에서 43%로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특히 고기의 비중이 2%에서 12%로 6배나 늘었고 설탕과 기름 소비는 4%에서 26%로 6.5배 늘었습니다. 중국도 열량 섭취가 1961년 1415kcal에서 2011년 3073kcal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또 전체 식단에서 곡물의 비중이 50년 전 57%에서 47%로 크게 줄었고 고기 비중은 2%에서 17%로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50년 전보다 2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한편 미국은 전 세계에서 하루에 가장 많은 음식을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61년에 이미 하루 2882kcal를 섭취해 2011년 세계 평균인 2870kcal와 비슷한 수준이었고 지난 50년간 열량 섭취는 26% 늘어 3641kcal에 달했습니다. 전체 열량 중 설탕과 기름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37%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50년 사이 닭과 오리 등 가금류 섭취는 200% 이상 늘어난 반면 쇠고기와 돼지고기 소비량은 소폭 줄었습니다. 이 밖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분석을 통해 각국의 식생활에 대한 흥미로운 면면이 드러났습니다. 2011년 현재 하루 열량 섭취는 미국이 3,641kcal로 가장 많은 반면 소말리아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1,695kcal로 가장 적었습니다. 식단에서 곡물 비중이 가장 큰 나라는 63%인 북한이었으며 가장 적은 나라는 21%인 스페인이었습니다. 스페인의 전통 식단은 곡물보다는 채소, 고기, 우유를 많이 사용합니다. 고기를 가장 적게 섭취하는 나라는 인도로 하루 식단의 1%에 불과했고 가장 많이 섭취하는 지역은 중국의 특별행정구인 홍콩으로 29%에 달했습니다. 술을 가장 많이 마시는 나라는 독일로 하루 열량 섭취의 7%를 술에서 보충했으며 쿠웨이트, 리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소말리아는 술을 전혀 섭취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매주 화요일 화제성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투데이 풍경입니다. 미국의 명문 하버드대학 학생들이 북한에서 결핵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한 민간단체를 후원하기 위한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후원을 받은 북한 주민은 감사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심현철 사망됐습니까? 아, 그럼 안 됐네요.
북한에서 결핵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한 민간재단이 지난 2012년 가을 환자들에게 약품을 전달해주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 등장하는 북한 남성은 오랫동안 폐결핵을 앓은 탓에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는데요.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슬퍼하신다는 말을 가까스로 내뱉습니다.
옵니다.
그쵸? 네. 매일 오실 것 같아.
무슨 말씀?
힘내셔야 돼요.
힘내겠습니다.
예, 네, 이게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꼭 1년 만에 다시 만난 이 환자는 건강을 되찾아 목소리뿐 아니라 얼굴색도 많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병이 나은 것에 대한 고마움에 목이 메어 울먹였습니다.
맞습니다. 예. 어머니 뜻을 때 기뻐합니다.
그래요?
예.
다행이네.
예.
아니,
그때 미연에 갔다 울다가 준다 어머니가 너무 기뻐서.
정말요?
예. 용돈을 아껴 가시면서 저에게 이런 무상으로 원조를 주신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뭐 친척입니까? 형제입니까?
곁에 서 있던 민간단체의 관계자는 우리는 형제나 다름없다며 이 남성을 격려했는데요. 남성은 말을 제대로 잊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생님에게 좋아 우리 부모들.
미국의 명문 하버드 대학 내 북한 인권 모임 H링크가 소개한 이 영상은 북한 내 결핵 환자들이 실제로 어떤 도움을 받고 있고 또 도움으로 얼마나 좋아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H링크는 다중약물 내성 결핵 질병에 대한 인식을 일깨우고 북한의 환자들을 돕기 위해 5K4NK, 북한 사람을 위한 5천 달러라는 모금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유행하는 결핵은 전염성이 강한 다재내성 결핵인데다 병이 다 낫기까지 일반 환자의 100배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꾸준히 환자를 관리하고 약을 처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다재내성 결핵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2년에서 3년의 시간이 걸리며 한 사람의 1년 약값은 $2,500입니다. H링크는 지난 2012년부터 북한 환자와 결연을 맺고 다양한 행사를 통해 모금 활동을 벌여 치료약 비용을 마련해왔습니다. H링크의 홍보 담당 최오셉 씨는 VOA에 캠퍼스와 온라인 소셜미디어에서 펼치는 이 모금 운동을 통해 사람들이 북한 내 결핵 환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Through on-campus events and an online social media campaign titled 5K for NK, H-Link hopes to shed light on this issue and mobilize people to start addressing this critical need.
최오셉 씨는 북한에 대한 세상의 관심사는 주로 핵이나 지정학적인 문제지만 자신들의 활동은 북한 주민 가운데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Human rights is a term that is easily thrown around and tends to be shrouded in vague abstractions. especially when it comes to North Korea, issues such as nuclear proliferation and geopolitics.
최호섭 씨는 인권이란 말이 때로 너무 쉽게 언급되거나 추상적이게만 다뤄진다며 환자들에 대한 관심이 북한 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길 희망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진행되어온 이 모금운동의 시한은 오는 4월인데요. 이들이 후원하는 민간단체의 방북 시기에 맞춘 겁니다. 이 단체는 오는 4월 다제내성 결핵 환자 한 명에게 필요한 6개월 분량의 약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H링크는 두 달 남은 기간 동안 한 명의 북한 다제내성 결핵 환자의 완치를 위한 목표 기금 5천 달러를 채우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지난 3개월 동안 2천 달러를 모았습니다. 기간에 비해 큰 액수가 모인 건 아니지만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성을 모으고 북한 결핵 환자들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모금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H링크의 에스터 임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비록 학생이지만 우리는 분명 이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도울 수 있고 이는 한 사람의 환자를 돕는 이 캠페인을 통해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또래인 환자가 질병과 싸울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고 말하는 영상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이 단체의 모금 사이트에 실린 동영상 내용입니다.
결핵을 한 7년 정도.
7년. 네. 네. 굉장히 하여튼 고생하셨어요. 오랫동안.
네.
이 약 앞으로 아마 2년은 더 드셔야 할 때까지 균 안 나올 때까지 네. 해갖고 한 18개월은 더 드셔야 돼요.
네.
이거 그리고 약 끊다 말다 하면 안 돼요.
네.
네. 꼭 잘 드셔야 돼요.
네. 후원해 준 하버드 학생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저희가 꼭 전해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를 후원해 준 하버드 학생들에게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보다는 많이 낫습니다. 그저 석이 좀 후리려하고 하버드 학생들도 건강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은 H링크 모금운동 사이트에 실렸는데요. 에스터 임 씨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동영상을 보고 하버드대 학생들의 모금운동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장량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고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군대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들을 숨지게 한 군인에 대해서 사형이 선고됐군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6월 한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군대 한 총기 난사 사건입니다. 강원도 고성군 한 부대의 일반 전초 GOP의 23살 임모 병장이 동료 병사들에게 총을 난사하고 수류탄을 터뜨려서 5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을 입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피의자 임모 병장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는데요. 보통군사법원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선고 공판이라면 재판부의 최종 판결인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군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데 이은 최종 판결입니다. 군 검찰은 비무장 상태인 소초원을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형을 구형했었는데요. 재판에 앞서서 그 정신 감정을 받았던 임모 병장. 사건 당시의 상황이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으로 볼 수 없다는 소견서를 받았었습니다. 지난 2005년과 2011년에도 다른 부대에서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 사건의 피의자들도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예상은 하고 있었던 결과였습니다.
앞으로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군사법원에서도 일반인들에게 적용되는 삼심제가 적용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군인이기 때문에 1심은 보통 군사법원에서 받습니다. 항소를 하게 되면 2심은 고등군사법원에서 받게 되고요. 3심은 대법원으로 이어집니다. 대법원에서도 사형이 선고되더라도 무기징역형을 살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한국 언론들의 분석인데요. 한국에 사형제도가 존재하긴 하지만 지난 1998년 이후 한 번도 사형이 집행된 적이 없습니다. 잠정적인 사형 폐지 국가이기 때문인데요. 현재 세계적인 추세도 사형 제도를 폐지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고 죄가 중하다 할지라도 인간의 생명은 신만이 결정할 수 있다는 종교적인 논리도 더해져서 사형 제도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총기 난사 장병에 대한 선고 공판 소식이었습니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들어볼까요?
네, 재판정 관련 소식을 하나 더 전해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미국 뉴욕 JFK 공항 이륙을 앞둔 대한항공 비행기의 그 땅콩 회항 사건. 승무원이 땅콩 서비스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항공사 부사장이 질책을 하면서 시작된 비행기 회항 사건의 결심 공판이 어제 있었습니다. 한국 검찰은 어젯밤 늦게 이 사건의 중심 인물인 대한항공의 전 부사장 조현아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조현아 씨의 혐의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섯 가지입니다.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 항공기 안전운행저해 폭행, 형법상 강요, 업무 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다섯 가지인데요. 검찰은 사적인 권위로 법질서를 무력화하고 또 공적인 운송수단을 사적으로 통제해서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조현아 씨는 어제 사무장과 승무원에 대한 폭행과 폭언에 대해서는 일부 잘못을 인정했지만 문책 지시의 시작은 승무원과 사무장의 탓이다 이렇게 돌렸습니다. 진정한 자성의 결과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의 지적이었습니다.
검찰의 구형은 3년 징역형이지만 최종적으로 재판부의 판단이 남아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조현아 씨가 실형을 받을지 여부는 재판부가 이 항로 변경 혐의를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 측에서는 당시 항공기가 실질적으로 7m 정도 이동을 했고 그곳이 하늘의 길이 아니라는 점에서 항로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항로 변경을 인정한다면 1년 이상의 실형은 불가피할 것이고요. 폭행 등의 혐의만 적용을 한다면 집행유예의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한국 언론들의 기사 내용입니다. 땅콩 회항 사건의 선고 공판은 다음 주 목요일 12일 오후에 열립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 마지막 소식 알아볼까요?
네, 요즘 한국에서는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서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간의 아주 대립이 한창입니다.
네.
한의사 측에서는 엑스레이와 초음파기기 등 그 진단검사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의사협회에서는 한의사들에 대한 의료기기 허용은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28일 날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책의 한 부분으로 한의사의 그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보험 적용 확대를 포함시켰습니다.
네, 이 한의사와 의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가 달라야 한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북한에서는 그 한의사를 동의라고 한다는데요. 한의사들은 보통 침이나 뜸으로 치료를 하죠.
네.
한의원에서도 뭐 다양한 종류의 물리치료기기가 사용되긴 하지만 이 문제가 되고 있는 엑스레이나 초음파 등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한국 정부가 이를 허용할 수 있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의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선 건데요. 한의사와 의사는 대학 교육이나 어떤 수련 과정이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면허를 부여하고 있다. 현대의학의 영역인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려면 필요한 절차와 교육을 통해서 의사 면허를 추가로 취득하라. 이것이 의사협회 측의 주장입니다. 의사협회에서는 지난달 25일 전국의사대표자 결의대회를 열었고요. 의사협회장이 단식 투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의사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한의사들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 한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깊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의사들의 이기주의가 극심하고 보건복지부가 양의사 편들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의사협회장 단식에 이어서 한의사협회장도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전국 한의과대학과 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이 반대로 전공의들의 모임인 대한전공의협회, 그러니까 의사 쪽이죠.
네.
오늘 한의사들이 돈 벌기를 위해서 국민의 이름을 도용하고 있다면서 초심으로 돌아가는 내용의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지금 들으시는 저녁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와 단파를 통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중파는 1188kHz로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단파는 5890, 7235kHz로 저녁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또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는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980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9370, 980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영어 강좌 English with You를 보내드립니다. 9시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여기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말씀을 남기실 수 있는 무료 전화입니다. 또 기존에 연락 주시던 비오의 음성 사서함 전화 역시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번이며 지역번호 201을 누르신 후 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을 남기시면 됩니다. 또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유입니다. 네, 오늘 배울 영어 표현은 drive someone nuts. drive someone nuts입니다. 'Today we're going to find out what it means to drive someone nuts. But first, let's listen to a conversation that Jason and Mike had. Listen carefully.
You look like you didn't get any sleep last night.
You're right. I didn't.
Why?
My neighbor was having a party with very loud music until midnight. It was driving me nuts.
Yikes. That's horrible. You'd better get some rest tonight then.
Yes, I need that rest.
Jason이 피곤해 보이는 마이크에게 You look like you didn't get any sleep last night. 너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잔 것 같아 라고 하자 마이크가 You're right, I didn't. 맞아, 전혀 못 잤어 라고 답합니다. Jason이 why 하며 이유를 물어보니까 마이크가 My neighbor was having a party with very loud music until midnight. It was driving me nuts. 글쎄, 어제 옆집에서 한밤중까지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파티하는 바람에 짜증이 나서 혼났어 라고 불평합니다. 제이슨은 걱정하며 Yikes, that's horrible. You'd better get some rest tonight then. 이런, 너무했다. 오늘 밤은 푹 쉬어라 라고 말합니다. So remember today's phrase, drive someone nuts. 그럼 다시 한번 대화를 들어볼까요?
You look like you didn't get any sleep last night.
You're right. I didn't.
Why?
My neighbor was having a party with very loud music until midnight. It was driving me nuts.
Yikes. That's horrible. You'd better get some rest tonight then.
Yes, I need that rest.
Today's phrase is drive, D-R-I-V-E, drive someone nuts, N-U-T-S, nuts, drive someone nuts. When you are extremely annoyed to the point where you can no longer tolerate it, you can use this phrase, drive me nuts, to describe your frustration. Nut, N-U-T, 넛은 밤, 도토리, 그리고 호두 같은 경과를 말하고요. Nuts, N-U-T-S, 넛은 짜증나거나 화가 나 견딜 수 없는, 거의 제정신이 아닌이라는 뜻인데요. 여기에 어떤 상태로 몰아넣다라는 뜻인 drive, drive가 와서 drive someone nuts 하면 화나게 하다, 성가시게 하다, 또는 힘들게 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상대가 하도 귀찮게 해서 더 이상 참기 어려울 때, 인내심이 한계를 느낄 때 쓸 수 있습니다. Also, instead of saying someone is driving me nuts, you can replace the word nuts with words like crazy, insane, or up the wall. So, for example, you can say, My little brother is driving me crazy. Or, My little brother is driving me up the wall. And remember that the meaning will still stay the same.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You look like you didn't get any sleep last night.
You're right. I didn't.
Why?
My neighbor was having a party with very loud music until midnight. It was driving me nuts.
Yikes. That's horrible. You'd better get some rest tonight then.
Yes, I need that rest.
Drive someone nuts는 누구를 화나게 만들다 또는 힘들게 하다라는 뜻이죠.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입니다. 1-202-382-5325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Good evening, 밤 9시부터는 세계 뉴스와 VOA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두 차례 아침과 저녁에 방송해 드립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9370, 980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AM 1188, 1188kHz를 통해 깨끗한 음질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5890, 7235, 5890, 7235kHz로도 방송해 드립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9490kHz로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9800, 980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